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고통과 비극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특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의 문제가 각자가 그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리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러한 모든 고통이 다가왔을 때그 고통의 근원이 보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천사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죄와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루시퍼가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나라에서 가장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가졌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실 전쟁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반역의 정신이 죄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중에 이 땅에 쫓겨나서 먼저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세상에는 그 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항상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여러 가지가 따르죠. 우리가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중에 이방신을 엄란히 쫓고 나를 버리고 그들과 세운 언약 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했느냐?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고통과 환난과 이 어려움에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단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렇게 이사야 14장에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할 때 나중에 이사야 17장, 14장 17절 부분에 보면은, 그를 주목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상을 황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반란, 지진, 홍수, 또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고통의 원인의 제공자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딱 이렇게 심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결국 사단의 기만 속에 속아서 모든 환난과 고통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통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의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고통에 있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 고통과 고난과 불행이 있는 것이 원래 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과 그 최초의 불행과 이런 슬픔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런 반역의 정신들이 죄로 불거지고 그런 죄가 또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단은 또 그런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오는 거라고 또 속여서 이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재난과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이 땅에 창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온 거라고 가정해 볼 때 그렇다면 그 고통과 슬픔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 잘못하신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이 피조물들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잘못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좀 반어법을 쓴 건데요. 하나님의 유일한 잘못은 그 피조물들과 똑같은 인격 피조물들을 똑같은 인격체로 만들어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처럼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완벽한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유의지가.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같은 형상을 갖고 판단하고 그런 주체가 아니라 로봇과 같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프로그램대로 말하는 아들 있다면 그 안에는 완벽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결국 그 천사도 그렇고 인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 사실상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을 했죠. 물론 그러한 반역과 죄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신비로운 문제죠. 예.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 그때 주님한테 가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큰 구석의 경륜 안에서 보면 저는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죄를 결국 하나님은 이 반전의 명수 아니십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 오묘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죄마저도 하나님의 구속 긍휼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국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이 잉태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사단이 되었다. 그 사단이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 욥기에 보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욥에게 왜 그리도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까요?
욥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그렇게 의인 축에 아니까 주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이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삶에 나타나는 행실로 봤을 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그렇게 의인 축에 속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대신 제 주변에 정말 의로워 보이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선배님들도 많았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흠이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까.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런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불의의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암에 걸렸었죠. 폐암. 폐암에 걸려갖고, 1년 만에 사망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만약에 좀 행실이 안 좋고, 믿음에 떠나서 정말 방탕한 친구가 그런 이제 일을 당해서, 만약 그렇게 뭐, 불의의 병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뭐 사람 심리가 인간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처럼 욥이나 이런 뭐 요셉이나 이런 의인들처럼 정말 깨끗한 친구가 그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때 참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가 참 저 고비였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같이 대학 생활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 참 신앙생활의 고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친구가 저렇게 불행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친구의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나지 않았었어요 한동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여기 저희 형제님께서는 가까운 친구분이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많은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도 49살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두 번 수술하시고 어머님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잊지를 못했어요. 너무 흉하게 모습이 부어가지고 인간의 형체가 아닌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고통이 이르러 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제가 생각할 땐 저희 어머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의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한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성경 욥기하고 좀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 그 사단이 고소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분이 욥이 잘 섬기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고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욥을 죽이지만 말고 욥을 쳐라 그렇게 허락을 하셨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차원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그 시험대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시험대. 그 시험대를 통과하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라는 걸 갖다가 온 천하에 사단에게 저희가 증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 저희 어머님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돌아가셨는지 그 고난 중에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어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뭐 몇 마디 이런 걸로 그분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단과의 이 씨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욥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순전함을 지키고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와서 제 가운데서 긁으면서까지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적신으로 왔으니까 내가 적신으로 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온전히 그 모든 상황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받아들였거든요. 사실상 이 경험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모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간혹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저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 때 해가 내렸자죄이고 환경이 안 좋고 예? 뭐 여러 가지 목이 마르고 이런 상황에서 애굽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자신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 책을 읽다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의 학교에서 예비 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책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더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종들에게 그 훈련의 과정으로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사단한테서 결국은 사단한테서 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시고 이렇게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굳게 머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믿음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 이 땅에서 축복받고 뭐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그런 고통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욥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욥기를 저도 읽으면서 참 욥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선진인데, 이 속에 사단의 정신이 다 들어있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자세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정말 입술로 욕하지 않고, 사단은 대면하여 욕하라 라고, 욕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사단이 그렇게 막상 했는데, 욥은 오히려 입술로 범죄치 않고 찬양을 드릴 때 욥기 2장 이후에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아요. 참, 왜냐면 이미 자기가 졌다는 걸 알고 꽁무니 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이 어려움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칭한 이 모든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천사와 하늘의 우주 거민에게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참 우리가 참 본받고 또 우리가 새겨야 될 욥기에 이렇게 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제 인생이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철이 들면서 이 삶의 무게가 어린 나이서부터 이렇게 짓눌러 오면서 뭐 그때 어린 나이 때에는 뭐 죄를 뭐 알았겠습니까? 그런 건 잘 몰랐지만, 그렇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어떤 현실 이런 것들, 친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몸이 아플 때 오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나 예를 들어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면서 다가오는 마음속의 고통,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양심의 고통, 하여튼 여러 가지 고통, 삶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형편에 있는 좀 그런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더 근본적인 고통이 뭐냐. 그거는 바로 내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내가 나를 버린 것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살아온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합당치 못한 일이었고 고통이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또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고통이 내게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고통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큰 고통을 내게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인가 하여튼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예수 저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등 뒤로 던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 그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전 그걸 알아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그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경화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낮아지더라고. 마음이 낮아지면서 내 마음에 어떤 그 정말 내가 의롭게 내가 붙들던 것들이 이렇게 내려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된 그 동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통들은 결국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저도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삶이 이렇게 뭐 험난한 그런 삶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순탄한, 그 집에 큰 일도 없었고 순탄한 삶이었는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온탕에 오래 있으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오래 있으면 사람이 물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서 부풀고 불어서 그냥 몸이 지느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갑자기 뜨겁게 하신다든가 아예 정말 차갑게 해서 뛰쳐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도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됐는데, 성교사님 말씀처럼 이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삶에서 나오는, 저도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정말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 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욥기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사단의 고소로 인해서 욥이 이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의 고통은 너의 죄의 결과이다. 결국 어떤 율법적인 정죄를 통해서 친구를 위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너의 죄는 모든 원인은 너의 그 고통의 모든 원인은 죄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것이 결국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그 기복 신앙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이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또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늘에서 그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욥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욥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미 하나님을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난 욥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복락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아까 조금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지 않나?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한 부분으로 보면은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긴데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회개를 하면 영원히 이제 속죄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교리거든요. 우리는 회개의 정신은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온전히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정신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 나는 이제 다 해방되었고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쭐거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더 이상 무엇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죄로 해방되어가지고 더 이상 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상태가 벌써 하락을 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참 그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에게 어떤 고난이 이루어올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지금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와 있을까?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고, 지금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고하고 자긍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어떤 지점까지 왔다. 나는, 거듭남도 경험했고, 지금 성화의 지점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파격적으로 개혁한 것, 그런 것이 마치 자기가 어떤 성화의 지점에 오른 것처럼 됐을 때 사람들은 정말 그다음부터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단의 기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하는 순간 저희한테 그런 것들이 오고, 하나님은 중간에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정말 사생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상태까지 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스님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런 말씀이죠.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아 너무 큰데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면서 또 한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하는 그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도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그를 높여서 어떤 면에서는 막 요즘처럼 교주를 만든다 그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기 위하여 세 번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이 고통에 있는 원인들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안다면은 또 한편으로 어떤 고통이 당했을 때 죄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또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정말 이 존경하는 한 자매님은 벌써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육체에 사단의 사자를 두어서 그 가시를 두어서 자고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그 목사님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구나. 근데 그런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육체의 그 고통 중에서 육체의 고통은 사실상 우리를 죄를 향하는 마음을 제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막 아파 보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막 아파서 우리 가령 뭐 큰 것이 아니라 감기 몸살 하나 들어도 우리 죽을 것 같고 어? 정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보더라도 정말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들은 너무나 유익한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을 텐데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땐 정말로 괴롭고 슬프지만은 그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정수, 그 진수가 대리고통, 대리고통이라는 삶에 대해서 사실 대리만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대리고통이라는 그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고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대리고통의 삶, 그 대리고통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리고통 얘기하니까 그런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한번 불러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SOS TV 기독교의 사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집요한 사탄의 음모에 맞서 혹독한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예와 품성을 옹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참 교회의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